오늘 저녁은 우리 성금요일 예배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대를 맞춰 주십시오. 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8절부터 19장 7절까지 요한복음 18장 38절부터 19장 7절까지 요한복음 18장 38절부터 19장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3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 앞에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빌라도 나름대로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예를 쓰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 전통까지 기억해내면서 주님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이고요. 그리고 유월절이 되면 이 로마의 총독이 유월절 특별히 특별 사면을 해주는 그런 사람을 하나 풀어주는 죄인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다라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이 빌라도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까지 아니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빌라도 나름대로는 최선에 다해서 예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유월절 특사로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뭡니까? 예수님은 나름대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유대인들 군중들의 반응이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를 원해요? 강도인 바라바를 원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풀어주려는 이 빌라도의 예씀이 끊이질 않습니다. 오늘 1절,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빌라도가 얼마나 더 예를 쓰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19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군사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난이 시작되는 거죠. 무자비하게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가죽끈 끝에
철 아니면 짐승의 뼈를 달아놓고 채찍질을 하는 걸. 한번 채찍이 몸을 닦고 떨어질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입니다. 5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해요. 그래서 50대에 하나 감하는 49대의 매를 맞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반은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가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왕을 상징하는 붉은 자색옷을 입히며 군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도 부족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놀리면서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손바닥으로 주님을 때렸다고 할 때 어디를 때렸겠습니까? 우리 한글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을 보시면 They slapped him in the face. 우리말로 하면 뺨때기를 때렸다라는 거. 한두 대가 아니겠죠. 많은 군인들이 무자비하게 예수님의 뺨을 때린 거예요. 뭡니까? 수치감을 주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런 육체적인 고난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빌라도가 지금 뭘 합니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얼굴이 퉁퉁 부어오른 예수 그리스도를 군중들 앞에 다시 세웠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가 뭘까요? 빌라도가 이렇게까지 해서 군중들 앞에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세워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내가 이렇게 혼을 내어 주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찾지 못했다. 이제 내가 이 사람을 풀어주련다 라고 빌라도가 이렇게까지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 군중들의 반응, 유대인들의 반응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존재가 이렇게 악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원수라고 해도 그 원수가 우리 앞에 피투성이가 되도록 고난을 당하고 우리 앞에 쓰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래, 이제는 풀어주세요라고 해야지 그게 정상인데, 여러분, 에서가 야곱에게 그랬잖아요. 20년 동안 칼을 갈았습니다. 원수 갚겠다고. 그런데 야곱이 약복강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하나님과 씨름하고 환도뼈가 꺾여서 다리를 질질 끌고 나오는 그런 동생의 모습을 보니까 에서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원수 죽이고 싶어서 400인의 군대도 끌고 왔는데 마음이 풀어졌거든요. 이게 인간의 마음인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50에 한 대 감하는 49대의 채찍을 맞았습니다. 거의 반은 죽으셨어요. 온 얼굴은 피투성이가 돼서 나온 예수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군중들이 뭐라고요? 우리 수요일날도 보았죠. 카라조라는 단어. 인간이 낼 수 있는 최고의 소리로 외쳐대는 거예요. 뭐라고요? 6절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냥 소리 지른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낼 수 있는 최고의 고함 소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이 정도도 없는 것 같이 보여진다라는 것.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이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매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음까지 접어버리고 이렇게까지 예수에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답을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주고 있습니다. 7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이게 유대인들의 답이에요. 이렇게까지 굳이 예수를 죽여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과 하나님과 동등하게 이야기한 것, 이것 때문에 죽여야 되겠다라는 것. 우리 수요일날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군중을 향한 마지막 설교에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설교했다고요? 조근조근 논리 있게 설교한 게 아니에요. 앞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외쳤던 그 단어, 카라조라는 단어, 주님도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카라조는 단어가 그때 또 나왔잖아요. 우리 주님도 당신이 낼 수 있는 최고의 소리로 외쳤어요. 두 가지를 외쳤습니다. 뭡니까?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내가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 결국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서 군중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했던 그 설교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계신 것.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인간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것. 그것도 초라한 갈릴리의 출신인, 그것도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목수 출신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하나님과 동등하게 이야기한다라는 그 사실, 유대인들은 그거 받아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사실. 제 마음이 가장 아팠던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이유는 어느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결국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목숨 걸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거룩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결코 타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양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인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그것도 다 접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왜 중간에 중간점을 찾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끝까지 가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문제를 떠나서 깊이 들어가 보면 다 개인적인 문제예요. 내 기분 상했다라는 거, 내 자존심 상했다라는 거. 그런데 앞에 걸고 나오는 건 뭐예요? 이건 하나님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싸운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싸운다라는 거예요. 옆에 앞에 걸고 나오는 이 타이틀이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니까 여러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가 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 거룩한 싸움을 내가 싸우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서 싸웠다라는 얘기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건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는 이런 문제들로 싸움을 본 적이 없는데 참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는 교회 봤습니까? 우리 교회 같으면 왜 우리 은혜 교회는 새벽 기도를 일주일에 네 번밖에 안 하느냐, 월요일과 금요일을 왜 쉬느냐라고 싸우는 분 보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아니 왜 우리 교회는 금요 철야가 없냐, 새벽 기도만 있냐, 최소한 철야기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하자라고 싸우는 분 혹시 우리 교회에서 보셨어요? 아니 우리 교회는 왜 구역 예배가 한 달에 한 번밖에 없어, 한 주에 한 번씩 드리자, 예배 때문에 싸우는 분 보셨냐라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위한 싸움입니까? 거룩한 전쟁입니까? 그렇다면 주님처럼 싸우자라는 거. 어떻게 해요? 품으면서 가자라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품고 가자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주님을 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문제 때문에 한번 싸워보자라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자라고 한번 싸워보자라는 거예요. 다른 문제들 때문에 말고. 드디어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고난은 2000년 전 금요일 날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주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모습부터가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디에서 탄생하셨어요? 짐승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신 후에는요, 헤롯 왕의 대학살로 인해서 고향인 베들레헴도 예수님이 성장하신 갈릴리도 아니고 애굽에 내려가셔서 성장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향에 돌아오신 후에는요, 가난하고 배고픈 목수였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원체 고생을 많이 하시고 못 먹고 그래서 예수님의 풍겨지는 그 모습, 우리 이사야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읽어드렸지만 그 모습만을 보면 흠모할 것이 전혀 없는데 30세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50대처럼 보였을 거다라고 신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생이 시작하신 이후에는요, 마태복음 8장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주님의 인생은 이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제자들에 의해서 배신당하고요, 한 제자는 은30냥이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하는 베드로는 마지막에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죠. 당신이 창조한,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의 손에 의해서 당신이 창조한 나무에 매달려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의 인생은 이렇게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나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고난을 이렇게 회피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고난에 대한 어떤 생각 때문이에요? 고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저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성금요일을 통해서 고난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순간순간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주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막아주실 수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모르는 시간에 고난이 찾아온 겁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유가 뭐겠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이유가 뭐겠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듯이 오늘 하루 주님을 닮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실 때 그걸 통과할 때 정금같이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우리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룩한 성금요일 새벽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습만 갖추고 모양만 갖추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성도가 아니라 우리의 속에서부터 예수를 닮음이 넘쳐나는 자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발걸음 하나하나,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하나하나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시작한 이 하루, 오늘 이 밤에 아버지는 성금요일 예배로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온 삶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